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화요일 B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지원 아래 이란에 대응한 중동 방공연합을 구축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20일 밝혔습니다.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의회에 출석해 이 프로그램은 이미 작동 중이며 이스라엘과 다른 국가들을 공격하려는 이란의 시도를 성공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간츠 장관은 지난 1년간 나는 미 국방부와 미 정부 파트너와 함께 영내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프로젝트를 이끌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이란의 공격을 이미 저지했고 다음 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문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그램에 협력하는 아랍권 국가들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탄도탄 요격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19일 자국 국경 안에서 진행한 미사일 요격 실험이 예상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시험 발사에 관해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고 이번 실험은 방어적 성격으로 제3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요격 시험 발사는 여섯 번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2010년 시험 발사를 했다고 처음 발표한 이래 2013년, 2014년, 2018년, 2021년 한 차례씩 이어졌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실시한 미사일 요격은 적의 탄도탄을 중간에서 탐지해 지상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한국 공군은 20일부터 대규모 공중 종합훈련을 실시합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공군은 24일까지 도발 원점을 응징 타격하는 공중 종합훈련을 시행합니다. 이번 훈련에는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비롯해 F-15K, F-16, KF-16, FA-50, F-42, F-5 전투기와 E-737 항공통제기, CN-235 수송기 등 항공기 70여 대가 동원됩니다. 훈련은 적의 침투를 가정해 아군인 블루에어와 가상 적군인 레드에어로 나눠 진행합니다. 이번 훈련은 적의 기습 침투를 저지하기 위한 한국 공군의 단독 공중종합훈련입니다. 한국 공군은 2018년부터는 이 훈련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최근 북한 도발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5년 만에 훈련을 공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도 러시아의 더 큰 적대 행위를 예상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9일 공개한 화상 연설에서 내일은 진정으로 역사적인 한 주가 시작된다며 우리의 유럽연합 EU 후보국 지위에 대한 답변을 듣는 주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EU 회원국 후보 지위를 권고했고 EU 정상들은 이번 주에 이와 관련해 정상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점령자들이 자포리자 지역에서 하르키우 방향으로 병력을 결집하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의 연료 기반 시설을 다시 공격했고 연료 상황을 악화시키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총선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범 여권이 의회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19일 마크롱 대통령의 정당과 연정 파트너가 577석을 뽑는 총선에서 총선 전 345석보다 줄어든 245석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치러진 결선 투표는 지난주 577명의 위원을 뽑는 1차 투표에 이어 진행됐으며 주로 극좌파들로 구성된 연합이 131석을 차지해 제1야당이 됐습니다. 이번 선거로 마크롱 대통령은 앞으로 5년 동안 자신의 의제를 이행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4월 대선에서 마크롱 대통령에게 패했던 마리 르펜의 국민연합은 기존 6석에서 크게 늘어난 89석을 얻었습니다. 이란은 핵합의 당사국들과 좋은 거래에 도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드 카티브자대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0일 TV로 방영된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2015년에 체결된 핵합의를 복원하기 위한 회담을 교착상태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카티브자대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이 약속을 이행한다면 오늘이라도 좋은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 빈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핵합의 협상 타결 임박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외국 테러 조직 지정 철회 문제에 대해 미국과 이란이 이견을 보이면서 협상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190여 개국에 걸쳐서 7,400여만 명의 유료 회원이 있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가 미화 456만 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상금을 걸고 자체 리얼리티 쇼를 제작한다고 발표해서 화제입니다. 미국, 영국 그리고 그 외의 국적자로 구분해서 참가자 456명을 선발하고 실제 게임에 투입하는데 최후 1인이 가려질 때까지의 과정을 10차례 방송분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지난해 넷플릭스를 통해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현실판입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저마다의 사정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서 엄청난 상금을 따내기 위한 생존 게임을 하게 하는 그런 줄거리인데요.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밑바닥 본성, 절실함, 또 한국식의 독특한 게임과 영상미 등 신선하면서도 또 긴장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구성과 연출력에 세계 여러 나라의 넷플릭스 시청률 1위를 한동안 장악해서 화제였고요. 첫 방송 후 28일 만에 16억 5천 뷰 이상의 시청률로 신규 회원이 크게 늘었던 넷플릭스가 최근 20만 명 이상의 회원 탈퇴로 재정적인 고민을 하면서 이 현실판 오징어 게임이 그때의 효과를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퀴드 게임 더 챌린지라는 제목입니다. 최후의 1인이 되고 싶지 않냐면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국적에 관계없이 영어를 할 수 있는 21살 이상이고 또 내년 초 영국 모처에서 4주 동안 열릴 게임과 준비 일정에 제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참가 자격입니다. 드라마 속 게임에다가 새로운 게임을 더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경쟁률이 뜨겁답니다. 자, 드라마에서는 살아남은 자가 상금을 모두 갖게 되는데요. 현실 오징어 게임에서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손실이고 이긴다면 크게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홍보 문구가 걸렸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이 버려질 물품들을 다듬고 손질해서 새 상품처럼 만들어 파는 곳이 한국 서울에 있답니다. 주간 프로그램 헬로우 서울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6월 21일 화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끼고 지역에 따라서 오후에 소나기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쪽 대부분 지역은 낮 기온이 28도에서 32도 사이입니다. 동쪽도 함경북도 장진과 삼지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낮 최고 30도에 가까운 더운 날씨입니다. 자, 낮부터 저녁 사이에 함남 장진과 김영권 지역에는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밤부터는 함북 청진과 선봉 지역 비가 시작되는데 이 지역의 비는 23일 목요일까지도 계속됩니다. 자,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기온이 가장 낮은 곳 삼지연입니다. 영상 11도에서 시작하고요. 계산이 15도, 청진 16도, 함흥과 중강 18도입니다. 원산 장전 19도, 신의주 개성 20도, 평양 구성 희천 사리원 아침 최저 21도입니다. 낮에는 선봉이 20도까지만 오르겠지만 청진이 23도, 신의주 26도입니다. 장전과 함흥이 29도, 중강 29도, 해산 30도, 평양 31도, 개성은 낮 최고 32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상 맑은 가운데 앞바다 쪽은 오후에 구름 많아지고요.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서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앞바다 쪽만 오전에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1m, 먼바다는 1.5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0.5m로 잔잔하겠고 먼바다 1m로 예보돼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이번 주 유럽연합 정상회의를 앞두고 러시아의 공격이 더 거세질 거라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여권 연합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 씨의 미국 송환을 승인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유럽연합 EU 정상회의가 열리는군요.
네, EU 정상회의가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의 EU 후보국 지위 부여 문제 그리고 지원 방안 등 우크라이나 사태가 최우선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네, EU 집행위원회의 권고안은 이미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주 17일에 이 회원국들에게 우크라이나의 EU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자고 권고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통상 이 후보국 지위 부여 문제를 검토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는데요. EU 집행위원회가 이렇게 빨리 권고안을 제시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러시아의 공격이 더 거세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9일 야간 화상 연설에서 이번 주에 러시아의 공격이 더 격화될 걸로 예상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고 또 준비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뿐 아니라 EU에 가입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는 건가요?
표면적으로 EU 가입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 동맹체인 나토와는 달리 경제 공동체 개념인 EU 가입을 반대할 명분이 딱히 없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7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EU가 우크라이나를 품는 건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분명한 목표 하나를 방해하는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의 목표를 방해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주변국들에 대한 서방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걸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게 되면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유럽, 서방과 더 가까워지는 형국이라는 건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는 반대하고 있지 않지만 EU 회원국들과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측면의 협력은 면밀하게 주시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후보국 지위를 받게 될까요?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는데도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회원국이 꺼리고 있긴 하지만 후보국 지위를 받을 거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부 회원국은 왜 우크라이나에 가입을 꺼리는 겁니까?
네, EU가 요구하고 있는 자격 조건, 그러니까 민주주의 실천 정도라든지 자유시장 체제, 법치 등의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EU의 핵심 국가들인 독일과 프랑스도 그동안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서 비판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이 지난주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자리에서 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해서 동력을 얻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결정이 후보국 지위 여부를 논의하는 거라면요. 그러면 정식 회원국이 되려면 또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후보국 지위를 받은 후에 또 다른 심사, 협상 등을 거쳐서 정식 회원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몇 년 또는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터키는 지난 1987년에 EU 가입을 신청했는데요. 아직도 후보국으로 정식 회원국 자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터키는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네, 터키의 사회제도, 민주주의, 인권 상황 등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터키와 러시아와의 관계 등 이 지정학적인 문제도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터키는 특히 러시아제 S-400 방공 미사일 도입으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터키의 EU 가입 문제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교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당초 대규모 전력을 앞세운 러시아군이 빠르게 승리할 거라는 예측과 달리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넉 달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 서방 지도자들이 잇따라 이 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해서 주목됩니다.
네, 장기전이라면 어느 정도를 예상하는 건가요?
네, 스톨텐베르크 총장은 19일 독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몇 년 더 계속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길어지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비 지원 부담이 커지고 에너지와 식품 가격 등이 오르는 등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전쟁이 길어지고 피로감이 제기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느슨해질 가능성을 경고한 걸로 풀이됩니다.
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의 발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죠.
네, 스톨텐베르크 총장은 만약에 이번 전쟁을 통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침략 행위를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8년 조지아 침공,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변압 같은 러시아의 무력 행위를 열거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자, 프랑스가 총선 결선 투표 결과가 나왔군요.
네, 프랑스가 19일 577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총선 결선 투표를 치렀는데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여권 연합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 향후 국정 운영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의 여권 연합은 몇 석이나 얻었습니까?
네, 프랑스 내무부는 20일 오전 앙상블이 최종 집계 결과 577석 가운데 245석을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자신의 정당인 르네상스당을 주축으로 중도 진영인 앙상블을 이끌었습니다.
네, 그러면 야권 연합은 몇 석이나 얻었고요?
네, 좌파 연합인 뉘프는 131석을 차지했습니다. 뉘프를 이끌고 있는 장 멜랑숑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당의 대표는 지난 4월 대통령 선거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겨뤘던 급진 좌파 성향의 정치인입니다.
예. 자, 우파 쪽의 성적을 좀 볼까요?
네, 프랑스의 대표적인 극우파 정치인인 마린 르펜 대표의 국민연합은 89석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연합은 지난 12일 1차 투표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서 이번 총선에서 적어도 의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15석 확보가 목표라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결선 투표에서 예상 밖의 선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의 여권 연합인 앙상블은 여전히 그 다수당의 위치는 유지한 거죠?
네, 하지만 과반인 289석에서 40여 석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지금 앙상블이 갖고 있는 의석보다 무려 100석 정도 줄어서 사실상 참패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여당이 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건 2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자,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서 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걸까요?
네, 정치 전문가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 정책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지 못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은퇴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65세로 올리고 또 EU와 보다 강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야권 연합은 은퇴 연령을 60세로 낮추고 최저임금 인상, 생필품 가격 동결 등 생활에 직결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외교에 집중하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 행보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총선은 마크롱 대통령 집권 2기 국정 운영의 향방을 가를 아주 중요한 분수령으로 평가됐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과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국정 주도권을 잡기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프랑스 의회가 중도, 좌파, 우파로 3분화되면서 색채가 더 뚜렷해진 양상인데요.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는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전례 없는 상황이라면서 프랑스 의회가 5공화국 체제에서 이런 구성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마크롱 대통령은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네, 보수 성향의 군소 정당들과 연합 전선에 나설 걸로 예상됩니다. 보른 총리는 국가 안정을 보장하고 필요한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합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브리노 르메르 재무장관도 다른 당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현안마다 다른 정당의 협력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2기 국정 운영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네, 총선 결과에 대한 야권의 반응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제1야당의 지위를 차지한 멜랑숑 대표는 마크롱 대통령당이 완전히 패했다면서 지지자들과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마린 르펜 국민연합 대표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국민연합 사상 최대의 승리를 거뒀다고 자축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영국 정부가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의 창립자인 줄리언 어산지 씨를 미국에 송환하기로 했군요.
네, 지난주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장관이 어산지 씨의 미국 송환을 승인했습니다. 관련해서 영국 내무부가 17일 성명을 냈는데요. 영국 법원이 어산지 씨 송환에 대해서 억압적이거나 불공정하거나 또는 절차 남용이라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송환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앞서 영국 법원은 어산지 씨 인도를 승인한 바가 있죠?
네, 영국 웨스트민스터 법원은 지난 4월에 어산지 씨의 미국 송환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영국법에 따라서 이 어산지 씨를 송환하기 위해서는 내무장관의 이 승인 절차가 남아있었습니다. 네.
자, 어산지 씨는 미국 정부에 의해서 기소된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연방 법무부는 지난 2019년 어산지 씨에게 모두 18개의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방첩법 위반 혐의가 17개, 그리고 컴퓨터 해킹으로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가 1개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따라서 어산지 씨를 송환해달라고 영국 정부에 요구했는데요. 미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산지 씨는 최고 175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산지 씨 측이 송환되지 않게 해달라고 영국 법원에다가 소송을 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신 건강을 이유로 송환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월에 나온 1심 판결에서는 법원이 이를 인정해서 송환을 불허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산지 씨가 미국에 송환되면 자살할 위험이 있다는 건데요. 영국법은 송환할 사람의 정신 건강을 고려할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국법원은 미국 당국이 정신적으로 불안한 수용자가 자살하는 걸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런데 상급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네. 지난해 12월에 나온 2심 판결은 미국 정부가 어산지 씨를 인도주의적으로 대우할 거라고 약속한 걸 근거로 해서 이 송환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영국 대법원은 어산지 씨 측이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걸 거부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법원 판결에 이어서 이제 정부 승인까지 나왔는데요. 그러면 어산지 씨가 드디어 미국으로 인도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산지 씨 측은 다시 항소할 뜻을 밝혔는데요. 법적으로는 이 결정에 대해서 14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어산지 씨 변호인인 제니퍼 로빈슨 변호사는 모든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 필요하면 이 사안을 유럽인권법원에도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영국 정부 결정에 대해서 어산지 씨 측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어산지 씨 부인인 스텔라 어산지 씨는 남편이 잘못하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언론인이자 출판인으로서 자신의 일을 하다가 처벌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어산지 씨 변호인인 베리 폴락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와 출판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우려하게 하는 실망스러운 소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국제인권단체들의 반응도 볼까요?
네, 어산지 씨의 송환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의 아그네스 칼라마르드 사무총장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미국 송환이 어산지 씨를 위험에 빠뜨리고 전 세계 언론인들에게 냉담한 메시지를 보낼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지난 2021년 1월 6일에 발생한 연방의사당 난입사건을 조사 중인 하원 특별위원회가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 소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미 당국이 유류세 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새로운 연방 공유위를 둘러싼 각 업체의 상업화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의회 난입, 의회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을 조사 중인 하원특별위원회 소식부터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3차 청문회까지 진행됐고요. 21일에 4차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할 가능성이 나와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 소환 가능성은 누가 언급한 겁니까?
네,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의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입니다. 쉬프 위원이 19일 미 CNN 방송에 출연해서 이 같은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아직 증언하지 않은 인사의 증인 출석과 관련해 아무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펜스 전 부통령 소환도 확실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펜스 전 부통령 소환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아직?
네, 맞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베니 톰슨 의원은 최근 발언에서 위원회는 펜스 전 부통령의 변호인 측과 여전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펜스 전 부통령의 측근에게 증언을 확보했기 때문에 펜스 전 부통령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펜스 전 부통령의 증인 소환 문제가 이렇게 관심을 끄는 것은 아무래도 그 3차 청문회에서 펜스 전 부통령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차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펜스 전 부통령을 압박했다는 그런 증언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펜스 전 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또 이 같은 시도가 연방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는 점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지했음에도 이를 시도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 자, 증인 출석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주요 인사는 어떤 인물이 있죠?
네, 클레런스 토머스 대법관의 부인인 지니 토머스 씨입니다. 토머스 씨는 지난 대선 결과 불복 움직임과 관련해 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머스 씨는 의회 난입 사건 전에 있었던 집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할 당시에 이에 참석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대선 이후 마크 메도스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과 연락하면서 대선 결과를 뒤집는 작업에 관해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토마스 씨가 이 같은 움직임에 관여했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인물의 출석이 또 예정되어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러셀 바워즈 애리조나주 하원의장입니다. 바워즈 의장은 4차 청문회에 출석해서 대선 결과 번복을 시도하기 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백악관 측에서 주 당국자들에게 접촉했던 사실과 관련한 증언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바워스 의장이 토머스 씨로부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이 아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선택할 것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받은 부분에 대해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별위원회의 소속인 존 로프그랜 민주당 의원은 CBS 방송에 출연해서 특별위원회는 토마스 씨에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청문회 출석에 대해서 토마스 씨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네, 토마스 씨는 최근 공개적으로 청문회에 출석할 의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출석해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자 한다는 건데요. 로프그랜 의원은 토마스 씨가 이 같은 의사를 밝힌 만큼 청문회에서 직접 마주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특별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 말고요. 이 공화당 위원들의 발언도 함께 볼까요?
네, 특별위원회에 소속된 공화당의 애덤 킨징어 하원 의원은 최근 ABC 방송에 출연해서 청문회 등을 통해 공개되는 내용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죄 개입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킨징어 의원은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서 폭력 선동 음모와 그리고 펜스 전 부통령에 대한 압박 등이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다수의 미국 사람들이 의회 난입 사건과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ABC 방송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입소스와 함께 3차 청문회 이후에 성인 미국인 약 55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10명 가운데 6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는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 지지층은 응답자 가운데 거의 전부인 91%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공화당 지지층은 단지 19%만이 이에 동의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군요.
네, 옐런 장관은 지난 19일에 ABC 방송에 출연해서 미국의 경제는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둔화할 것이라면서 다만 경기 침체에 대해선 이것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뭐 이 내용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주장한 것과 비슷한 맥락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도요, 최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 근거로 미국의 낮은 실업률을 들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옐런 장관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은 어떤 근거였습니까?
네, 옐런 장관 역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강한 노동시장과 함께 미국의 강한 소비자 지출을 언급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현재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고 또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이것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곤 있지만 그런데도 전반적으로 소비가 강세라고 말했습니다.
네, 옐런 장관은 미국의 강한 소비 지출이 가능한 것이 어떤 요인 때문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네, 바로 가계 저축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가계 저축이 지출 유지를 돋보인다는 그런 설명인데요. 미국의 국민 저축률은 지난 2020년에 16.6%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1948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어서 2021년은 12.7%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저축률이 6% 아래를 기록해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자,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바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문제인데요. 옐런 장관도 바이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이 전 세계적인 문제다, 이 점을 강조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문제가 전 세계적 문제라면서요. 이것이 미국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는데요. 옐런 장관도 이날 출연해서 인플레이션 문제는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과 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는 비슷한 것이라면서 이와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옐런 장관은 이 인플레이션 문제에서 가장 크게 보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네, 바로 에너지 가격입니다. 옐런 장관은 현재 인플레이션에서 절반이 에너지 가격이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요, 갤런당 5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옐런 장관은 또 기름값 인하를 위해서 유류세 면제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의회에서 갤런당 18.4센트 하는 연방 유류세의 한시적 면제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옐런 장관은 이는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는 생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그러면서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석유와 정유 제품 그리고 가스 생산자들에게 공급을 늘리고 휘발유 가격과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협력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류세 면제에 대해서는 옐런 장관뿐만이 아니라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 부장관도 언급했는데요. 그랜홈 장관은 CNN 방송에 출연해서 연방 유류세 면제는 기름값 인하를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대통령도 나서고 재무장관도 나서서 경기 침체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동의하지 않는 목소리도 있죠.
네, 맞습니다. 레리 서머스 전 재무부 장관은요, NBC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말쯤 경기 침체를 맞게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가능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최근 보도에서요,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4%가 오는 1년 안에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연방 공휴일인 준틴스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준틴스라는 이름은요, 영어로 6월과 그리고 19일이 합쳐져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 이날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가결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서명해서 미국의 연방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원래는 6월 19일이지만 올해는 이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하루 뒤인 월요일 20일에 쉽니다.
네, 준틴스, 무엇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네, 이날은 원래 텍사스주의 노예 해방 기념일입니다. 남북전쟁에서 노예제 폐지를 추구하는 북부 연방이 승리하면서 흑인 노예들이 완전하게 해방됐는데요. 이때가 1865년 4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흑인 노예들은 이를 알지 못했고 북부 연방군 장병들이 텍사스주 갤버스턴에서 마지막 남은 노예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는데요. 바로 이날이 6월 19일이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이후 매년 이날을 노예 해방의 날로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준틴스가 연방 공휴일이 된 건데요. 그러면 준틴스는 미국 연방 공휴일로는 몇 번째가 되는 겁니까?
네, 12번째 연방 공휴일입니다. 마지막 연방 공휴일 지정은 지난 1983년이었는데요. 1960년대 민권운동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를 기리는 날로 매년 1월 셋째 월요일을 마틴 루터킹 주니어 데이로 지정했습니다. 이어 약 38년 만에 새로운 연방 공휴일이 지정된 겁니다.
네. 미국은 어떤 날들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 어떤 날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새해 첫날인 1월 1일을 시작으로 해서 앞서 언급한 마틴 루터킹 주니어 데이, 그리고 2월 셋째 월요일이 조지 워싱턴 초대 미국 대통령의 생일에서 비롯한 대통령의 날이 연방 공휴일로 지정돼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7월 4일 독립기념일과 9월 첫 월요일 노동절 등이 연방 공휴일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새로운 연방 공휴일인 준틴스를 둘러싸고 이날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기념 티셔츠부터 시작해서 아이스크림, 그리고 파티 컵까지 이날을 상품화한 다양한 제품이 앞다퉈서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이들이 이날을 상품화해서 참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의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의 경우를 보면요. 월마트는 지난달 레드벨벳과 그리고 치즈케이크 맛을 섞은 아이스크림을 준틴스 맛이라고 출시했는데요. 비난이 쏟아지자 이를 사과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인디애나폴리스의 어린이 박물관도 이와 관련해서 사과문을 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박물관은요, 준틴스를 주제로 한 수박 샐러드를 출시했는데요. 상품화 비판에 이를 메뉴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러면서 흑인 공동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택성 기자였습니다. 낡은 현수막은 가방으로, 다쓴 페트병은 셔츠로, 정성스러운 손길을 거쳐서 두 번째 삶을 얻은 피품들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오늘은 서울에 있는 새활용 반짝 매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 동혜원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제 인도 사리로 이제 재활용한 제품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크 제품으로 다 원앤온리 제품들이고 이제 일반 실크 제품들에 비해서 이제 10만 원대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사용 후 버려지는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을 더해 새롭게 탄생한 재활용 반짝 매장. 이곳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팝업스토어 매장입니다.
한번 대보셔도 되시고요. 저기 거울도 있으세요.
최근 한국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협회는 친환경 소비에 앞장서는 유통사들과 함께 재활용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소비자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반짝 매장을 열었는데요. 이번 반짝 매장에 50여 개의 재활용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폐현수막과 소방관 방화복, 또 자투리 가죽 등으로 만든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형태를 보인 제품들이 선보여지고 있었는데요. 먼저 이 행사 취지에 관한 얘기, 한국환경산업협회 최진아 사무국장에게 들어봅니다.
쉽게는 영어로 팝업 스토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환경부와 이제 환경산업협회가 폐자원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더해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재활용 산업을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 재활용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판로 개척에 좀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대형 유통사들이랑 연계를 해서 소비자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해드리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최진아 사무국장은 한국에도 버려진 것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재활용 브랜드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90년대부터 이런 개념들이 있었는데 들어오기 시작한 거나 2013년 정도예요. 그때는 한 70개 정도의 기업이 활동을 했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좀 조사한 바로는 한 750개까지 거의 10배 이상 활동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기업들이 늘어난 만큼 뭐 이런 대기업들이나 뭐 최근에 ESG 같은 그런 경영 활동도 좀 중요시 되고 있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좀 관심도 많아지고 있고 소비자들도 이런 가치 소비나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 재활용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영어 단어의 약자인데요. 이 세 가지 요소를 경영활동에 반영하는 기업이 늘면서 재활용이 주목받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번 반짝 매장에서는 폐소재를 재활용한 독특한 디자인의 신발, 또 가방, 장신구 등 760여 개의 제품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선은 생명을 구했던 방화복으로 가방이라든지 소품을 만든 기업들도 참가를 했고요. 이번 행사에 청바지라든지 커피 마대 같은 거를 활용해서 소품을 만드는 기업도 참가를 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환경부의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 현대백화점에 입점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좀 친환경 브랜드로 구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친환경 브랜드 가운데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셜 벤처 기업이죠. LC벤처스의 최지수 대표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현장에서는 재활용, 즉 업사이클 소재로 제작한 여성용 가방이 선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최지수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라이프 스타일을 새로운 컨셉으로 제시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이제 친환경 제품을 제작을 하고 있어요. 버려지는 폐 플라스틱이나 재생가죽, 뭐 슈퍼가죽, 다양한 소재를 사용을 해서 패션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저는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 법인 전환을 진행을 했어요. 지금 현재 인도도 기온이 50도 이상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는 믿을 수 없는 이제 기후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기후 변화가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당면한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해를 끼치지 않는 좀 지속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패션 제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제품을 둘러보던 한국 시민들은 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욱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최지수 대표는 친환경적인 소재들로 제품을 만들었지만 감각적인 디자인과 실용성도 빼놓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러블리하고 좀 차밍한 좀 페미닌한 무드 이름처럼 네,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 이 제품은 폐 플라스틱으로 만든 캔버스 원단으로 만들어진 가방이에요. 폐 플라스틱을 분쇄해서 다시 원사로 뽑아서 그 원사로 캔버스 원단을 재직해서 그 원단을 사용해서 이제 만드는 제품이에요.
최지수 대표는 땅에 매립되어도 분해되지 않거나 분해 기간이 3-40년에 달하는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고요. 이 폐기물을 한 해 2톤 이상 사용해 제품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반짝 매장에 함께 참여해 뜻깊다고도 전했는데요.
지금 이런 환경이나 이런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재활용 업사이클링 기업들과 교류를 할 수 있어서 우선 좋았고요.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이 되어서 저희 제품을 홍보하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컨셔스웨어 서인아 대표가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서인아 대표는 한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서 일하며 대량 생산으로 인해 버려지는 옷들이 많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고요. 이 때문에 환경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이 패션 브랜드를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서 생산 관리랑 바이어 상대로 이제 영업을 하는 일을 맡았었어요. 한 분기당 50만 장 이상의 옷을 생산했었거든요. 그래서 의류랑 이제 원단이랑 매 시즌 버리던 게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에 걸쳐서 원단을 버리고 이런 일을 보다 보니까 이제 폐기물이 나오는 옷은 입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친환경 패션 쪽으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인아 대표는 대량 생산이 아닌 월별 반응형 생산으로 이 재고를 최소화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불필요한 생산과 낭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입은 옷과 착용한 가방도 모두 재활용 제품이었는데요.
제가 다 친환경 룩을 입었었는데 이거는 이제 재생가죽으로 제작된 가죽 폐기물로 제작된 가방이고요. 보시면 이제 가죽이 중금속으로 가공이 되는데 이제 가공하고 버리게 되면 썩지가 않아요. 보통 이제 동물성 가죽이라 폐기가 이제 생분해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썩지가 않아서 이런 가죽을 분쇄해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재활용 작업으로 이제 이런 가방들을 만들고 있고 이제 위에 코팅하는 것도 화학적인 방법이 아니고 조금 생분해나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코팅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규격화된 원료로 이 제품을 제작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더 큰 비용이 들기도 할 텐데요. 이 반짝 매장에 참여한 기업들은 영리적인 목적보다도 환경적 가치를 먼저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반짝 매장을 둘러보는 한국 시민들도 반가운 매장이라며 아직은 생소하지만 점차 많은 사람이 이용해 대중화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자원 재활용하는 의미에서 더 좋은 것 같고 예, 환경적인 면에서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옷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거 구입하는 것도 있고요. 폐 비닐 같은 거 이런 걸로 만든 제품이어도 디자인이 예쁘면은 그냥 여러 가지 제품에 다 관심을 갖고 볼 것 같아요. 예.
약간 그 리사이클 컨셉으로 돼 있는 것들이 좀 모여 있다고 해가지고 요즘 약간 트렌드기도 해가지고 지나가다가 들어온 거예요. 좀 이제 실제 구매도 많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구매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게 좀 많았었는데 조금 더 대중적이 되고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 그런 게 없어지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한국 시민은 재활용 제품을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이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과 이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피스 보고 괜찮겠다 싶어서 이쁘더라고요.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장소 불문하고 그냥 쉽게 접할 수 있게 꼭 백화점이 아니더라도 될 수 있으면 해가 안 되는 상품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수세미를 써도 그냥 자연 분해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걸로 쓰게 되죠. 그리고 페트병을 보더라도 마크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걸로 사용하게 되죠. 왜냐하면 쓰레기가 나오는 양이 엄청나요. 집안에서도 될 수 있으면 적게 하려고 그러고 나한테 더럽지 않은 거 이용하게 되죠.
한국환경산업협회 최진아 사무국장도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고 폐기물을 줄이는데 함께 힘써주길 바라고 있었는데요.
우선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이 증가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을 비롯해서 쓰레기가 엄청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발생한 저희가 폐자원으로 재활용 제품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폐기물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일회용품을 좀 적게 사용하고 페트병도 좀 적게 사용하는 노력을 좀 해주시는 게 지구 환경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을 설득할 때 내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이런 말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신의 입장, 상대방의 입장 이런 표현들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Good to see you again.
Did you think about it?
I really don't know what to do.
You should forgive David.
Put yourself in my shoes. Would you forgive David?
제가 존에게 데이빗을 용서해 주라고 하자 존은 put yourself in my shoes, 내 신발을 신어봐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말이죠. 신발 대신 place를 써도 같은 표현이 됩니다.
Put yourself in my shoes. Put yourself in my place.
Put yourself in someone's shoes 표현 기억하시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Do you think you have a lot of empathy towards other people?
Yes, except for people who want something from me.
I think I have a lot of sympathy towards other people who need help, but I often have a hard time putting myself in someone's shoes.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Put yourself in someone's shoes라는 표현 사용해서 좌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을 했습니다.
I often have a hard time putting myself in someone's shoes.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또 다른 표현으로 empathy, 공감이란 말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공감합니다.
I feel empathy.
대화에서 나온 sympathy와는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Sympathy는 연민이나 동정의 감정입니다. 대화에서
I think I have a lot of sympathy towards people who need help.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연민이나 동정의 감정, sympathy가 많은데
But I often have a hard time putting myself in someone's shoes.
나는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는 것은 자주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힘들다. 그런 표현입니다.
But I often have a hard time putting myself in someone's shoes.
다른 말로 얘기하면
I have a lot of sympathy, but not always enough empathy.
자, 공감한다. 이런 표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와 공감합니다.
I feel empathy with him.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I heard David lost his cat. Let's send him a sympathy card.
That's a good idea. He must be sad and depressed. I can relate to that. I used to have a cat too.
Really? Me too. I feel empathy with David.
대화에서 데이빗이 고양이가 죽어 슬퍼하고 있으니까 sympathy 카드를 보내기로 했죠. 조문 카드. 동정 편지, 조문 편지가 sympathy 카드입니다. 그리고 공감한다는 표현.
I can relate to someone. I can relate to that.
어떤 것에 공감한다는 표현입니다. 존과 제가 고양이를 키운 적이 있어서 그 심정을 안다, 공감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I feel empathy with David. I can relate to David.
나는 데이빗과 공감한다. 데이빗의 상황이 이해가 간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럼 끝으로 내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Put yourself in my shoes 표현이 사용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think about it?
I really don't know what to do.
You should forgive David.
Put yourself in my shoes. Would you forgive David?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내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Put yourself in my shoes. 나는 당신과 공감합니다. I feel empathy with you. I can relate to you.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공감하거나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 생각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